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미국 방문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북한과의 논의를 위해 훌륭한 팀을 꾸렸고 현재 미북 정상회담과 그 이상에 관한 만남들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철 북한 부위원장이 지금 뉴욕으로 오고 있다고 밝힌 뒤 나의 편지에 대한 믿음직한 답장이라며 고맙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P통신 등 언론들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평양발 고려항공편으로 오늘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김 부위원장 일행이 29일 중국 측과 면담한 뒤 30일 미국에 입국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 등과 고위급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완전하고 영구적인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이날 전화 통화에서 북한과 관련된 최근 진전 상황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폐기라는 긴급한 공동의 과제를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은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미일 정상회담 개최 시점은 밝히지 않았지만 다음 달 8일부터 9일까지 캐나다 퀘벡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기간 중에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오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남부 주거지역을 향해 25발이 넘는 박격포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는 없었고 아이언돔 방어망으로 박격포를 대부분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박격포 가운데 한 발은 유치원 주변에 떨어졌지만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박격포 공격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2014년 가자지구에서 군사적으로 충돌한 이후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는 이번 공격에 대해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군이 동부 난가하루주 한 주택에 대해 5인 공격을 실시해 민간인 9명이 숨졌습니다. 난가하루주 당국은 정부군이 어젯밤 늦은 시각 반군 처서로 보이는 주택을 공격했다며 이후 현장 확인 결과 경찰 간부 1명과 민간인 8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주 당국에 따르면 당시 군사작전이 실시된 주택에서는 총격이 벌어지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민간인 희생을 초래한 5인 공격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난가하르 지역은 무장반군 탈레반과 수니파 이슬람 무장단체 IS 세력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카리브 제도 섬나라 도미니카 공화국이 타이완과 단교를 선언한 가운데 또 다른 카리브 섬나라 아이티의 조베넬 모이즈 대통령이 타이완을 처음으로 공식 방문했습니다. 차잉원 타이완 총통은 오늘 총통관저에서 군 의장대 사열과 함께 모이즈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차이 총통은 이 자리에서 타이완과 아이티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양국 간 상호 지원과 협력 관계를 지속 심화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모이즈 대통령은 IT 발전을 위한 타이완의 지원에 감사한다며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이즈 대통령의 이번 타이완 방문은 IT의 인접국인 도미니카 공화국이 최근 타이완과 단교를 선언한 가운데 이뤄져 주목됩니다. 유럽연합이 부정선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남미 베네수엘라를 추가 제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 28개국 외무장관은 어제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유럽연합은 확립된 절차에 따라 마두로 대통령의 재선에 관여한 베네수엘라 당국자들에 대해 신속하게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재가 베네수엘라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EU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고 비난하고 과거의 식민주의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훈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미국 방문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남북한이 참여하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뉴스 해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미일 양국 정상이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의 완전한 폐기 목표를 다시 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북부 내륙 지방은 흐리고 비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미국 방문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북한과의 논의를 위해 훌륭한 팀을 꾸렸고 현재 미북 정상회담과 그 이상에 관한 만남들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영철 북한 부위원장이 지금 뉴욕으로 오고 있다고 밝히면서 나의 편지에 대한 믿음직한 답장이라며 고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미북 정상회담 준비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남북 고위급 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함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북 정상회담에 북한 측 실무 책임자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29일 오전 10시께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김 부장은 평양발 고려항공 JS-151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했으며 이날 오후 1시 25분 미국 워싱턴으로 출발하는 에어차이나 CA-817편의 탑승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김 부장은 베이징 도착 후 다음 날인 30일 뉴욕행 CA-981편으로 예약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당초 이날 오후 워싱턴으로 떠날 것으로 예상됐던 김 부장은 30일 오후 1시 뉴욕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부장의 베이징 행에는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 국장 대행이 수행했으며 이들은 영접 나온 지재룡 중국 북한 대사와 함께 베이징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언론들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김 부장 일행이 29일 중국 측과 면담한 뒤 30일 미국에 입국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 등과 고위급 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 부장의 미국 행과 별도로 정상회담을 앞둔 미북 양측의 사전 조율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9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는 27일부터 시작된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실무회담이 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측은 성김 대사 외에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담당 보좌관과 랜달 슈라이더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등이 참여해 북한의 핵 폐기 방식 등 정상회담의 의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싱가포르에서는 조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이끄는 미국 협상단과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등 8명의 북측 실무진들이 의전과 경호 등의 사안을 놓고 29일부터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판문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회의 결과에 따라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이 이뤄질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규덕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북 간 만남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향후 북미 실무 접촉을 통해 정상회담 개최 관련 양측 간 사전 조율 노력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북미 간 협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측이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오는 1일로 예정된 남북 고위급 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29일 한국 측 대표 명단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조명균 장관을 수석 대표로 김정열 국토교통부 2차관과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등이 참여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판문점 선언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통일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6일 미한 연합훈련 등을 문제 삼으며 당일로 예정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전격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오는 6월 1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북한도 조만간 대표단 명단을 남측에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미북은 물론 남북 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북한은 집단 탈북해 한국에 입국한 중국 내 북한 식당 여 종업원들의 송환과 미한 연합훈련 중단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북남 사이에 민족적 화해와 평화의 기류가 흐르고 있는 지금 피해자 가족들을 비롯한 우리 인민들은 기대를 안고 사랑하는 딸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송환을 거부한다면 판문점 선언 이행에 역행하는 엄중한 범죄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동신문도 같은 날 공개한 대화 분위기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회담을 원한다면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며 조미가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안고 대화를 향해 마주가고 있는 때에 미국이 남조선과 함께 합동군사연습을 굳이 벌여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노동신문이 언급한 훈련은 오는 8월로 예정된 미국과 한국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입니다. 이에 대해 최연수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그 사안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방어적으로 해왔던 연례적인 훈련이어서 현재까지는 특별한 변동 없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과 남북한이 참여하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검토되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다음 달 12일 예정대로 열리고 성과가 나타날 경우 실현 가능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한국전쟁 종전선언. 이 시점에 왜 중요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일까요?
예,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의 일환입니다. 종전선언은 상호 불가침 약속과 평화협정과 함께 미국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힙니다.
네.
따라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정착되기에 앞서서 이 선언이 한시적인 안전보장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종전선언의 주체, 미국, 남북한 이렇게 세 정상이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대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 회담이 성공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합류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새 정상이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 남북한 모두 이 선언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는 거죠?
네, 종전선언은 지난달 27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 선언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두 정상은 이 선언 3조 3항에서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선언이 나온 당일 곧바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 전쟁은 끝날 것이라며 공개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 문장을 모두 대문자로 쓰는 것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남북한의 새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만나려면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이미 논의가 상당히 진척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논의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역시 지난 26일 열린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회담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5일 트위터에 필요하다면 미북 정상이 6월 12일 이후로 연장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3자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이 있죠?
예,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의 전 단계인데요. 한국전쟁이 끝났고 남북한은 물론 주변국들도 적대적 관계를 종식한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네.
선언은 법적 제도적 장치인 평화협정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는데요. 일부에서는 한반도 종전은 이미 사실상 이뤄진 상태인 만큼 실제로 필요한 건 평화협정이라며 의미를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아직 비핵화가 합의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합의를 위한 초기 단계인데 여기서 지금 종전 선언을 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예, 평화협정 체결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한 겁니다. 특히 비핵화 합의가 향후 북한이 우려하는 체제 안전 보장 문제 때문에 역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담보라는 게 한국 정부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네.
평화협정 체결은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중국 어떻습니까? 중국은 종전선언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까?
중국은 한국전쟁 교정 당사국이자 정전협정 서국입니다. 따라서 평화협정 체결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종전선언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현재 대치하고 있는 남북한과 군병력을 남한에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이 참여하면 된다는 게
네.
미국과 남북한 세 정상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다음 달 6월 12일에 열릴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한 차례 취소되기 전보다 오히려 가능성이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이 판문점과 싱가포르, 뉴욕에서 의제와 의전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상회담에 북한 측 실무 책임자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건 양측의 사전 협상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의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북 회담에 앞서 미일 회담을 개최하는데도 합의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완전하고 영구적인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대변인실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28일 두 정상이 이날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두 정상은 북한과 관련한 최근 진전 상황들을 논의했고 열릴 것으로 보이는 미국과 북한 간의 만남에 앞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해 만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북한의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폐기라는 긴급한 공동의 과제를 재차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본 언론들도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두 정상이 전화통화를 하고 미북 회담에 앞서 미일 회담을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6월 8일부터 9일까지 캐나다 퀘벡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기간 중 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아베 총리가 이 회의에 앞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에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이상 최대 압박을 계속 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인 납북 문제 해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 문제를 미북 정상회담에서 제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뤄진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돕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회담이 당초 일정대로 열리더라도 후속 논의를 위한 예비회담이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방식과 속도, 또 이에 대한 보상을 2주일 안에 결정하기 힘든 만큼 핵폐기 원칙에 합의한 뒤 본격 협상은 그 뒤에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미북 회담이 당초 일정대로 다음 달 12일 열릴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구체적 비핵화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What we don't know, of course, is whether the summit will achieve very much, because it's unlikely that the U.S. and North Korea will agree to any major.
미국과 북한이 짧은 시간 내에 핵폐기와 관련한 핵심 사안들에 합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핵 폐기에 관한 일반적 원칙이 담긴 선언이나 성명 발표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구체적 비핵화 내용에 관한 진짜 협상은 다음 달 12일 회담 이후 미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도 미국과 북한, 한국 모두가 원하는 만큼 미북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높지만 당초 예정됐던 대로 다음 달 12일에 열릴지 아니면 다소 지연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only deal that the United States will make, I think that President Trump and Secretary of State, National Security Advisor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갈루치 전 특사는 비핵화가 이번 회담의 의제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이지만 핵 폐기의 속도와 보상 시점에 관한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담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그리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성공으로 간주할 유일한 합의는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핵무기 개발 역량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형태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도 비핵화가 미북 회담의 의제가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며 그렇지 않다면 회담 개최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 방식과 속도 그리고 무엇이 보상으로 제공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에 관한 것은 이미 상당 부분 다뤄졌다고 밝혔습니다.
For the North Koreans, you know, how can we assure them that we're not trying to change the regime. You know, and a lot of that work, I think.
남북한은 이미 판문점 선언을 통해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기로 합의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도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해 갈루치 전 특사는 일괄 타결 방식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t would seem implausible to me that the North Koreans would make such a dramatic move as to truly give up this capability.
북한이 단계적 보상 없이 한 번에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뤄지는 단계적 비핵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들어선 일괄 타결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깨달은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도 북한이 한 번에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only approach toward denuclearization is step by step, incremental.
장기간에 걸쳐 행동 대 행동으로 이뤄지는 단계적 방식만이 비핵화를 향한 유일한 접근법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단계적 방식이 성공할 것이란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to work out the details of that and in particular to work out the verification measures for all of those steps.
검증을 포함해 단계적 방식에 관한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긴 협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단계적 조치를 협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들에는 모두 국제사찰단의 포괄적 접근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북한은 이를 받아들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비핵화 조치에 대한 보상 시점은 미국이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Depends on what you have in mind for offering something in return. If the quid pro quo
제재 완화나 평화협정 체결 또는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해주는 식의 보상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는 반면 25년 전 미국이 북한에 약속했던 것과 같은 경수로 건설 지원과 같은 보상은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릴 것이란 설명입니다. 또한 양측의 대사관을 두는 식의 관계 정상화와 같은 보상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북 협상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VOA가 미국 내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비핵화 가능성에 무게를 둔 응답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계적 비핵화 절차와 추가 제재가 대안으로 제시됐고 정권 교체를 유일한 해법으로 보는 의견도 남았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소됐던 미북 정상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회담의 목표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VOA의 설문에 응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30명은 모두 미북 협상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입니다.
We've all been through this experience before, so it's very hard to take Kim Jong-un seriously. But the argument in Korea is that he's different.
지금과 같은 협상 국면은 과거에도 겪어봤던 것으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이어 한국에서는 김정은이 김정일이나 김일성과는 다르며 경제를 개혁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진심으로 핵무기를 포기하려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김정은의 성명 외에 다른 어떤 증거에 기반을 둔 게 아니라며 그다지 타당한 주장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 역시 김정은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는 상관이 없다며 보유한 핵무기들을 포기할 어떤 의도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워드 스토퍼 전 유엔 안보리 대테러위원회 부국장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단계적 비핵화 등을 요구할 경우 협상 자체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북한은 아무런 대가 없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대가를 요구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와는 협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자신이 회의적인 이유는 이 부분에 있다며 미국은 과거 6자회담 당시에도 서로 요구를 맞추는 협상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성윤 터프츠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이번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은 비핵화가 아닌 핵무장 국가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인정받으려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어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된다 해도 해결책 대신 도발 이후의 평화술책과 지리하고 끝없이 계속되는 협상 절차라는 속편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 역시 협상이 북한의 핵포기로 이어지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difficult to know if these negotiations will lead to North Korea giving up nuclear weapons. The problem is North Korea's entered into negotiations.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이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는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이며 단계적인 조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계적 조치가 실제 비핵화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입니다.
Obviously, is not going to give up its hope for a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Korea. And in fact, that's exactly the language, as you know.
최근 남북한 합의에서 봤듯 북한은 온전한 핵무기를 가방에 넣어서 보내는 방식으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미북 회담의 현실적 목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북한은 핵시설들을 계속 폐기해 나간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푹스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역시 북한이 빠른 시간 안에 모든 핵 역량을 포기하는 합의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어야 하며 작은 단계적 조치를 통해 큰 단계적 결과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추가 제재 등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김정은을 무장해제할 힘이 있으며 지금보다 더 많은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이상 비핵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위협, 그리고 자국민에 대한 인권 유린 범죄를 멈추기 위해선 한국 체제 하에 남북이 통일되는 통일 한국을 이뤄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 역시 미국과 북한이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큰 변화가 필요하다며 북한 내에서 스탈린주의가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며 미북 정상회담이 이런 관계를 청산하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에서 아주 인기가 높아졌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에 북한 출신 미국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한 것도 아니고 세계 최악의 인권을 개선한 것도 아닌데 독재자를 지나치게 미화한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탈북난민들은 문 대통령이 북미회담 대신 조미 정상회담이라고 지적한 것은 통일과 북한 주민이 아닌 한국의 국익에만 초점을 맞추겠다는 이기적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김정은 위원장님은 우리 한국에서도 아주 인기가 높아졌고 아주 기대도 높아졌습니다. 조미 정상회담이 성공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만나 이런 얘기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에서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탈북 난민들은 큰 실망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에 난민으로 입국한 뒤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사는 주모 씨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김정은 정권을 너무 미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미화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분도 그 하시는 분들이 또 진보 계열이고 뭐 이렇게 뭐 운동권 세력을 하지만 또 뭐 좌파인 거 하고 또 북한의 그런 정권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찬미하고 그런 건 다르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북한의 실상 본질을 이젠 아마큼 아는 상태인데 불구하고 너무나도 이렇게 그냥 정상국가인 것처럼 이제 예의라던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격식을 갖추려는 걸 보면서 물론 뭐 국가 간의 대화니까 물론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격식을 갖추는 건 좋지만 그렇지만 그 격식 안에서 너무 살다 나면 너무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게 될까 우려하는 게 있고요.
미국 남부에 사는 정모 씨는 문 대통령의 말에 깜짝 놀랐다며 북한 주민들에 대한 모욕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그 사람들이 핵을 폐기했어요? 모르겠어요. 너무 슬퍼요. 네, 그 소리를 듣으니까 북한 신음하는 북한 국민에 대한 우롱이고 모욕이고 예.
한국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논란이 일자 27일 기자들에게 북한에 가서는 그쪽 언어를 써주는 게 통상적인 예우라며 김정은 위원장도 4월에 남측에 내려와서 한국식 언어를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1차 회담에서 탈북자, 북한군 등의 표현을 쓴 것을 지적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일부 전문가는 상대방을 서로 존중해 신뢰를 쌓아가며 북한의 비핵화란 보다 큰 것을 얻기 위해 하는 이른바 인정 외교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미터프스 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28일 BOA에 김정은이 한국에서 인기가 높다고 말한 건 진실이 아닐 뿐 아니라 지나친 아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4.27 정상회담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미지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가 한국에서 인기가 매우 높다는 건 남북한 현실을 볼 때 공격적이고 품격도 없으며 비웃을 만한 발언이란 겁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이런 발언은 노무현 전 한국 대통령이 지난 2005년 중국 칭화대 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덩샤오핑과 함께 마오쩌둥을 말한 것처럼 전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오쩌둥은 문화혁명 등으로 수천만 명을 학살한 독재자로 악명이 높습니다. 또 북한은 유엔이 현대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반인도적 범죄 국가로 지목해 국제형사재판소에 가해자들을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했었습니다. 북한 김씨 정권의 대량 학살 중단 캠페인을 위해 워싱턴에 머물고 있는 탈북 작가 지연아 씨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을 굶겨 죽이고 지금도 주민의 인권과 생명을 무시하는 학살자를 미화하는 한국 대통령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뜩이나 한국 내 많은 탈북민이 탈북 여종업원 송환 가능성 제기로 걱정이 많은데 북한 지도자가 한국에서 아주 인기가 높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탈북민들을 더욱 가슴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암담하고 북한 종업원을 전 종업원을 강제 송환한다는 그런 설도 나오고 이제 이러는 상황에서 탈북자들의 분노가 극치에 달했거든요. 평화라는 것이 인권을 해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북한 정권이 해달라는 대로 이제 다 이렇게 남한에서 해주면서 전쟁 안 일으키게 그냥 그렇게 하는 건지 이거를 잘 분간을 못하겠어요.
미국 동남부에 사는 북한 교원 출신 사라 씨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이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한국 속담이 있죠. 한국어는 말리는 시누이입니다. 미국 시누이 참 얄밉습니다. 차라리 동의를 원하지 않으면 아예 원하지 않는다고 어쩌면 말했으면 좋겠는데.
문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을 위하는 척하지만 오히려 독재자를 두둔하며 북한 주민들을 좌절하게 하고 통일보다 한국의 이익만 먼저 챙기려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미국 동부에 사는 주 씨도 문 대통령이 북미를 조미로 호칭하는 건 배려 차원으로 보고 싶다면서도 친밀감이 있는 남북이란 표현보다 조미로 호칭한 게 통일 없이 두 국가로 살자는 의미로 비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조미라고 불렀다는 것은 오히려 좀 우려스러운 방향에서 다 생각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통일 그렇게 바라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들어요. 그냥 북한에 있는 정권 그 다른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냥 경제 협력 정도만 해서가지고 한반도에 일단 평화롭게만 하고 그런데 정말 통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냥 너희는 그냥 조선으로 남아있어 우리는 한국으로 남아있을게 이런 식으로 전민적으로 통일해야 하는 거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그렇지만 일단 이렇게 좀 대체대로 살다가 내가 내년 가서 통일하자는 거는 뭐 거의 통일 안 하자는 거나 같은 것 같아요.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돼서.
하지만 탈북난민 정신은 조미든 북미든 다 같은 한반도 말이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북한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한니송 씨는 북미나 미북으로 하지 않고 조미라고 한 건 북한을 배려하려는 차원으로 보이지만 최대 지원국이자 동맹인 미국에 대한 모욕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 미국보다 북한 정권을 더 배려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는 겁니다. 터프스 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에게 일미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냐며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탈북 난민은 한일 관계 개선과 일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국 대통령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할 수 있겠냐며 너무 북한 정권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치범관리소 관련 행사를 위해서 워싱턴을 방문 중인 정광일, 노채인 대표는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은 곧 주민들에게 지금처럼 살라는 얘기라며 북한 주민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정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조선이라고 했으면 그러면 북한에서도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까? 너무 끌려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도 저 김정은이가 지금 제일 먼저 조건이 뭡니까? 체제 보장이잖아요. 체제 보장이 조건인데 그럼 북한 주민들한테 그 체제가 보장되면 뭐 어떤 혜택이 돌아갈까요? 고깃국에 쌀밥을 먹여주겠다는 건 예전부터 제가 듣던 이야기고요. 그건 시행된 적도 없고 그리고 뭐 정은이가 제일 처음에 조건이 뭡니까? 대북방송, 전단 이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북한 주민들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게 놔두라는 거죠. 그게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갈까요?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27일 제국주의 사상 문화는 침략과 지배의 수단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외국 문화는 통일 단결을 파괴하고 내부 혼란을 조성해 제도 전복, 정권 교체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상 교양 사업을 생명선으로 틀어지고 나가는 게 중요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모기장을 든든히 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주요 통신 장비 기업인 ZTE에 대한 제재를 풀어줄 뜻을 밝힌 가운데 이 반발 움직임이 만만치 않습니다. 80여일 동안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이탈리아에서 새 총리 후보를 지명했는데요. 유로화 가치가 폭락하는 흐름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오다 잡혀 부모와 헤어지는 아이들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통신 장비 업체 GTE 제재 해제를 놓고 지금 미국 의회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 손전화를 비롯한 다양한 통신 장비를 만드는 유력 중국 기업 GTE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기로 중국 측과 합의했다라고 미 정부가 얼마 전에 의회에 통보했는데요.
네.
의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집권 공화당 중진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GTE의 미국 내 사업을 막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제재했던 그 GTE에 단행했던 제재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지난달 미 상무부는 경제 제재 대상인 북한과 이란에 미국 기술과 물자를 수출한 사유로 GTE에 대해 향후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퀄컴에서 손전화 핵심 부품인 칩을 공급받지 못한 GTE는 며칠 만에 영업을 중단했고요. 폐업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네, 그랬다가 지금 다시 제재를 풀어주려고 하는 배경이 뭘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GTE 영업 중단 사태로 중국에서 너무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면서 미 상무부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라고 13일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GTE가 사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협력하는 중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후 미중 고위급 경제통상협상에서 GTE 제재 해제가 주요 현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양국은 베이징과 워싱턴에서 진행된 두 차례 만남에서 확실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네.
이후에도 두 나라 사이의 대화가 계속된 걸로 보도됐는데요. 이 제재 해제로 방침을 확정하고 최근 이 같은 사실을 의회에 통보한 겁니다.
의회가 반발하는 이유는 또 뭔가요?
네, 루비오 상원의원이 최근 방송에 나와서요. 중국의 통신 업체들은 스파이로 활용된다면서 그 업체들은 이 라우터, 그러니까 무선 정보 전파 장치에
네네.
우리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탑재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중국산 통신 장비들을 통해 오가는 여러 가지 정보가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미국 주요 정보기관 책임자들은 이런 위협성을 의회 청문회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했었고요. 특히 군에서는 중국산 통신 장비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움직임이 진행 중입니다.
아, 그러니까 GTE뿐만 아니라 이 중국산 모든 통신 장비가 문제일 수 있다 이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의회는 중국의 통신 업체들의 미국 사업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루비오 의원이 말했는데요. 이 GTE뿐 아니라 또 다른 중국 통신 업체인 화웨이도 이 미국 내 영업 활동을 금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야당인 민주당 소속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회 간사는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GTE 제재를 풀어준다면 위헌이라고 앞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위헌이라고 보는 이유는 또 뭔가요?
네,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관리가 의회 승인 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한 미 헌법의 보수 조항을 어길 소지가 있다는 건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AP통신과 뉴욕타임즈 등은 GTE 제재를 풀어주는 논의가 미중 간에 진행되는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의 사업체가
네네.
중국에서 책, 향수, 가구 등 상표권을 잇따라 취득했다라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네, 이탈리아 소식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대통령이 새 총리 후보를 지명했네요.
네,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임시정부 총리로 카를로 코타렐리 전 국제통화기금 집행이사를 어제 지명했습니다. 불과 사흘 전에 다른 사람이 총리 후보에 올랐다가 전격 사퇴하는 등 전국이 극도로 혼란한 상황인데요. 지난 3월 초 총선 이후 석 달 가까이 내각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이 코타렐리 지명자를 통해서 수습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유럽 단일 통화인 유로의 가치가 폭락하는 상황도 이탈리아의 전국 불안과 맞물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탈리아가 지금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이탈리아는 의원 내각제 국가여서요. 의석 수가 많은 정파가 정부를 구성하고 그 대표가 총리를 맡는데요. 3월 총선에서 과반수를 얻은 정파가 없어서 이 연립 정부를 꾸려야 하는데 협상에 계속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 포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과 극우 정파인 동맹당이 연정에 합의를 하고요. 법학 교수 출신인 주세페 콘테를 총리 후보에 올렸는데요. 예, 콘테 지명자가 꾸민 내각 구성안을 대통령이 거부하자 27일 전격 총리 후보자에서 사퇴했습니다. 아, 그러자 각 부처 장관과 총리가 지금 12주째 공석인 거죠.
네. 자, 대통령이 내각 구성안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네,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을 인물을 경제장관으로 요청했었다라고 마타렐라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말했는데요.
네.
이 파올로 사보나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반유럽연합 성향을 우려한 건데요. 이 사보자 후보자는 반복해서 유로존 탈퇴, 그러니까 유로화를 쓰지 말고 네. 이탈리아 자체 통화를 되살리자고 주장해왔고요.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연합 체제를 줄기차게 비판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것을 대통령이 거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유로존이라는 게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가운데 단일 통화인 유로화를 쓰는 19개 나라를 가리키는데요.
네네.
이탈리아는 유로존에서 독일과 프랑스에 이어서 경제 규모 3위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로존을 탈퇴하거나 이탈리아가 경제가 흔들리면 파장이 만만치 않은데요.
그렇겠죠.
이 월스트리트 저널과 파이낸셜 타임즈 등은 이탈리아의 상황이 유로존 전체를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정치 상황이 뭐 국제 경제까지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오성 운동이 이끄는 연정으로 서유럽 최초의 포퓰리즘 정부 탄생이 임박한 데 따라서 유럽 주요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유로화 가치도 크게 떨어졌는데요. 특히 유로존 탈퇴를 주장하는 경제장관이 추천되자 1유로의 값어치가 1.16달러까지 하락해서 지난해 11월 이후 반년 만에 최저 수준이 됐습니다. 특히 유럽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이탈리아 최대 은행인 유니크레디트, 또 방코 BPM, 유니온 디방키 이탈리아네 같은 현지 금융주들은요. 이 장중 지나친 낙폭으로 서킷 브레이커, 그러니까 거래 일시 중단 네. 조치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사보나 장관 취임이 무산되면서 일단 시장은 안정됐는데요. 28일 어제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가 전날보다 0.5%가량 올랐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는요, 15%를 담당하고 있어서 다른 유로존 국가들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유로존의 부채 23%를 이탈리아가 안고 있기 때문에 유로존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코타렐리 지명자가 임시정부의 총리로 지명됐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코타렐리 지명자가 28일 마타렐라 대통령 면담 직후에 내년 초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기로 했고요. 자신은 이때까지 임시 내각을 이끄는 역할이라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는데요.
네.
내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시급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내각 부재 상황을 임시로라도 해소해야 할 필요가 높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오성운동과 동맹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의회는요, 이 코타렐리 총리 지명자를 인준하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파올로 사보나 재정경제부 장관이 포함된 내각 구성이 무산된 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성운동의 루이지 디마이오 대표는요, 마타렐라 대통령이 국가적, 제도적 위기를 야기했다면서 대통령 탄핵을 거론했다라고 영국 BBC 방송에 전했는데요. 동맹당의 마테오 살비니 대표도 유럽연합 허락 없이 정부를 구성하지 못한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면서 내년이 아니라 즉각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눈길을 끄는 인터넷 트위터 글을 올렸는데 이 가운데 민주당 때문에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오다가 잡혀서 부모와 헤어지는 아이들도 있다. 이런 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글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두고 대다수 미국 주류 언론은 비판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이런 현상을 부채질한다는 겁니다. 논란이 된 글은 지난 26일에 올린 글인데요. Catch and release, 즉 불법 이민자들을 잡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냥 풀어주는 그 법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와 헤어진다면서 이 법을 없애도록 민주당을 압박해야 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습니다.
네. 미국 국경을 넘다 잡힌 아이들이 왜 부모하고 헤어지는 거죠?
예, 같이 잡힌 부모가 만일 처벌받거나 이민 재판소로 넘어가면 아이들이 부모와 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이들은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이런 아이들은 보건후생부가 관리를 하는데 이 미국에 있는 친척이나 후견인한테 맡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런데 만일 후견인이나 친척을 찾지 못하면 수용소에 그냥 있어야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풀려났다가 소재가 불명확해진 아이들이 많다는 증언이 나와서 논란이 됐습니다. 연방보건후생부가 지난 4월 상원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후견인이 맡았던 아이들 가운데 1,500명 이상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건후생부가 지난 10월부터 연말까지 아이 한 7,600명과 그들의 후견인에게 연락을 해봤는데요. 한 6,000명은 그대로 후견인이 같이 있었고 네. 28명은 달아났고요. 5명은 미국을 떠났고 52명은 후견인이 아닌 사람하고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1,500명은 행방은 없었다는 건데요. 이런 아이들은 대개는 부모 없이 혼자서 국경을 넘다가 잡힌 아이들인데요. 대부분 사회가 혼란스러운 이 엘살바도르나 과테말라 그리고 온드라스에서 온 아이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행방 파악이 어려운 아이들은 먼저 미국에 들어와 있던 부모나 친척이 대부분 불법 이민자여서 네. 연방정부와 접촉하는 걸 꺼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건후생부는 법적으로 연방정부가 풀려나는 아이들을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을 겨냥해서 몰래 미국으로 들어오다가 잡히면 처벌을 받고 또 아이와 헤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모는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연방보건후생부가 아이들을 맡습니다. 부모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처음 국경을 넘은 사람은 6개월 징역형을 받고요. 재범은 중범죄로 간주해서 최대 2년 징역형을 받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는 점차 구름이 많아지고 한때 비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5도, 낮 최고 23도, 남포 아침 기온 14도, 낮에는 22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23도, 중강 아침 기온 10도, 낮에는 21도, 강계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20도입니다. 황해도 지역은 구름 조금 낀 날씨입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4도, 낮 최고 24도. 개성 아침에는 15도, 낮에는 24도. 사리원 아침에는 15도, 낮 기온은 25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대체로 구름 많고 북부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3도, 낮 최고 23도. 풍산 아침에는 9도, 낮에는 19도. 원산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20도. 청진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은 18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은 점차 구름 많아지고 서해상은 구름 조금 낀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1.5m, 서해 북부 해상은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5월 29일 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의 미국 방문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북한과의 논의를 위해 훌륭한 팀을 꾸렸고 현재 미북 정상회담과 그 이상에 관한 만남들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철 북한 부위원장이 지금 뉴욕으로 오고 있다고 밝힌 뒤 나의 편지에 대한 믿음직한 답장이라며 고맙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AP통신 등 언론들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평양발 고려항공편으로 오늘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김 부위원장 일행이 29일 중국 측과 면담한 뒤 30일 미국에 입국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 등과 고위급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완전하고 영구적인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과 관련된 최근 진전 상황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폐기라는 긴급한 공동의 과제를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은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미일 정상회담 개최 시점은 밝히진 않았지만 다음 달 8일부터 9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기간 중에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오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남부 주거지역을 향해 25발이 넘는 박격포 공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고 아이언돔 방어망으로 박격포를 대부분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박격포 가운데 한 발은 유치원 주변에 떨어졌지만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군과 하마스가 2014년 가자지구에서 군사적으로 충돌한 이후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는 이번 공격에 대해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군이 동부 난가하르주 한 주택에 대해 5인 공격을 실시해 민간인 9명이 숨졌습니다. 난가하르주 당국은 정부군이 어젯밤 늦은 시각 반군 처소로 보이는 주택을 공격했다며 이후 현장 확인 결과 경찰 간부 1명과 민간인 8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주 당국에 따르면 당시 군사작전이 실시된 주택에서는 총격이 벌어지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민간인 희생을 초래한 5인 공격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난가하르 지역은 무장반군 탈레반과 수니파 이슬람 무장단체 IS 세력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카리브 제도 섬나라 도미니카 공화국이 타이완과 단교를 선언한 가운데 또 다른 카리브 섬나라 아이티의 조베넬 모이즈 대통령이 타이완을 처음으로 공식 방문했습니다. 차잉원 타이완 총통은 오늘 총통관저에서 군 의장대 사열과 함께 모이즈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차이 총통은 이 자리에서 타이완과 아이티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양국 간 상호 지원과 협력 관계를 지속 심화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모이스 대통령은 IT 발전을 위한 타이완의 지원에 감사한다며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이스 대통령의 이번 타이완 방문은 IT의 인접국인 도미니카 공화국이 최근 타이완과 단교를 선언한 가운데 이루어져 주목됩니다. 타이완과 IT는 1956년 수교를 맺었습니다. 유럽연합이 부정선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남미 베네수엘라를 추가 제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 28개국 외무장관은 어제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유럽연합은 확립된 절차에 따라 마두로 대통령의 재선에 관여한 베네수엘라 당국자들에 대해 신속하게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외무장관들은 베네수엘라에서 실시된 선거를 전적인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EU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고 비난하고 과거의 식민주의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